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44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44편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144편 15절 말씀을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4편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한 처지에 있는 그 백성은 행복하니 참으로 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 백성은 행복하니이다. 아멘. 주님, 오늘 저희가 참 사람이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 지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행복에 대해서 참 다시 생각해보는,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공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공식을 보니까 P라는 요소가 나오는데, 이 P는 이제 개인의 가치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가, 여러분이 좀 기억해 보세요. P는 개인의 가치관입니다. 그 다음에 E라는 요소가 하나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생존 요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존 요소. 그 다음에 H라는 요소가 또 하나가 나오는데, 이것은 고차원적인 욕구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P 더하기 E에다가 5를 곱한 값과 또 H에다가 3을 곱한 값, 이 세 개를 다 더해주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 이 어떤 답은 P 플러스 5 곱하기 E 플러스 3 곱하기 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학교에서 수학 그렇게 싫어했는데 또 교회 와서도 또 수학을 들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공식이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어떠세요? 이런 공식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도대체 그 매스컴이나 이 세상이나 이런 거 우리 관심이 없으시죠? 우리 주님만으로 행복하니까 그렇죠? 아멘. 이것이 영국의 이제 한 심리학자하고 전문 상담가 한 사람이 고안해낸 행복 지수를 구하는 공식이라고 합니다. 행복 지수. 그래서 이 P라는 것, 이 P에는 이제 두 가지 항목이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항목이 당신은 사교적이고 원기왕성하며 변화를 잘 받아들입니까? 이제 이런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0점부터 10점까지를 자기가 매기는 거래요. 그래서 이런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 당신은 긍정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실패해도 빨리 일어섭니까? 또 삶을 스스로 잘 통제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의 점수를 더한 것이 이제 P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가치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은 건강과 돈, 안전, 선택의 자유, 공동체 의식 등 삶의 기본적인 욕구가 잘 충족되는 편입니까? 이게 이제 세 번째 질문인데 이게 E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은 필요할 때 도와달라고 부탁할 사람이 주위에 많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편입니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H에 해당한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항목으로 치자면 네 가지 항목, 요소로 팩터로 치자면 이제 세 가지 팩터를 이렇게 이제 같이 조합해서 곱하고 더하고 해가지고 점수를 내면 그러면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 이게 측정이 된답니다. 제가 흥미가 있어서 저를 한번 대입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 공식에 따르면 얼마나 행복할까? 몇점 나왔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한번 심심 한번 해보세요. 제 점수는 70점이 나왔습니다. 2011년도에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 한국 갤럽의 설문조사 중에 당신은 행복합니까? 이런 설문을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19살 이상 남녀 1,500명 정도를 이제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는데 행복하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52%랍니다. 그리고 난 행복하지 않습니다. 8%, 뭐 행복하지도 않고 행복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38%이 정도가 나왔다 그래요. 근데 이게 전 세계 평균하고 이제 우리나라 평균이 행복하다는 비율이 조금 비슷하다 그래요. 전 세계 평균은 행복하다가 53%, 행복하지 않다가 13%, 둘다 아니다가 31%래요. 그래서 세계에서 루마니아, 이집트, 팔레스타인 이런 지역은 행복 지수가 제일 낮답니다. 이렇게 낮고 피지, 나이지리아, 가나 어떨 것 같습니까? 높대요. 행복 지수가 높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스위스 이런 국가들도 행복 지수가 높다.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좀 보았습니다. 사람은 당연히 행복에 대해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참 행복하기 원하죠.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느닷없이 지금 사는 게 행복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를까요? 내가 행복한가? 이렇게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마 돈과 관련된 문제일 것입니다. 돈과 관련된 문제가 먼저 탁 떠오르면서 뭔가 지금 생활이 쪼들리고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즉각적으로 그 문제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않다 이제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은 직장 문제가 탁 떠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월급을 이만큼 받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게 받아. 그래 난 행복하지 않아.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관계, 상사와의 관계, 부하 직원과의 관계 이런 거 생각하면 머리 아파. 행복하지 않아. 출퇴근길이 너무 멀어. 매일 하는 일은 똑같은 반복적인 일이야. 업무가 너무 과중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이런 걸 떠올릴 때 즉각적으로 난 행복하지 않아. 이런 마음이 들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배우자 문제가 제일 또 스트레스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 당신 행복하십니까? 딱 질문을 받았을 때 제일 첫 번째로 머리에 떠오르는 게 남자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딱 떠오르면서 내 뜻대로 따라오지 않는 아내 때문에 나 행복하지 않아. 그렇죠? 아내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딱 남편이 딱 떠오르면서 나를 도대체 배려해주지 않는 남편 때문에 나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될 수가 있죠. 또이돈 벌어오라고 맨날 잔소리만 하는 아내. 난 행복하지 않아. 또는 돈을 좀 많이 벌어왔으면 좋겠는데 조금밖에 못 벌어오는 남편. 남편이 돈을 못 벌어와서 나는 행복하지 않아. 그럴 수 있죠. 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딱 떠오르는 게 집이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집이 좁고 낡은 집. 이거 좀 어떻게 좀 이사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아이들은 커가고 방의 개수는 모자라고. 그렇죠? 겨울 지나면서 어때요? 곰팡이 엄청 끼셨죠? 저희 집에도 곰팡이가 많이 꼈었습니다. 그 베란다 쪽에. 또 낡은 장판이나 도배 같은 거 다시 하고 싶은데 여유는 없고. 그렇죠? 또 겨울에는 위풍도 심하고. 이런 집들 생각하면은 나는 행복하지 않아. 그렇죠? 학생들의 경우에는 뭐니 뭐니 해도 성적이죠. 그렇죠? 성적이 오르질 않아. 우리 지금 유치원 때서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뭐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오로지 명문대 입시. 그거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유치원 때서부터 그걸 준비하는 그 삶을 살잖아요. 그런 거 생각할 때 아이들도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취업 문제, 불안한 장래의 문제, 수면도 불충분하고 여가 활동도 별로 없고 이런 거를 머릿속에서 즉각 딱 이렇게 떠올리게 될 때, 내가 행복한가? 난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대답할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어떠한 요소들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측정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로서는 교리와 실행의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 모든 기준이 성경에 있다, 그 해답이 성경에 있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해서, 또는 어떠한 상태가 행복한 것인지에 대해서, 또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스스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뒤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도대체 행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누가 행복한 자인가? 오늘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조사해 보지 못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대신해서 조사한 것들을 같이 이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우리 흠정역 성경에서 행복으로 번역된 단어들을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신명기 33장을 한번 보시면요. 이제 성경 구절들을 좀 이렇게 찾아보십시다. 신명기 3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치관을 형성하시고 또 위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3장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스라엘을 보고 행복한 자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 오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이요, 누가 너와 같으리요? 그분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위엄의 길이시로다. 칼이시로다. 내 원수들이 내게 거짓말하는 자로 드러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들을 밟으리로다 하니라. 자, 여기 지금 오 이스라엘이요 이 부분과 오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이요 이 부분은 이렇게 대응이 되는, 그러니까 의미상 똑같은 말입니다. 반복해 주는 거예요.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 말이 그 뒷부분에 누가 너와 같으리요와 대꾸를 이루면서 이제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이 행복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이 행복하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성경적인 정의에 있어서 누가 행복한가 할때 성경적인 정의는 첫 번째, 구원받은 자가 행복하다. 뭐 너무나 사실은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행복하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시편 144편 15절에 보니까, 참으로 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 백성은 행복하다.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 행복하다와는 좀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 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행복하다. 자, 이두 가지 조건만 일단 놓고 볼때 저와 여러분은 행복합니까? 아멘. 일단 행복할 수 있는 대단히 기본적인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의 시편 146편 5절을 보시면, 시편 146편 5절부터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주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행복하다. 똑같은 지금 내용의 구절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보니까 그분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셨으며 영원히 진리를 지키시고 학대받는 자들을 위하여 공의를 집행하시며 주린 자들에게 음식을 주시는 이시로다. 주께서 갇힌 자들을 놓아주시고 주께서 눈먼 자들의 눈을 여시며 주께서 굴복당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주께서 의로운 자들을 사랑하시며 주께서 나그네들을 보존하시고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는 구제하시나 사악한 자들의 길은 뒤엎으시는도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 이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행복하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아직까지 시무룩하시죠? 예. 또 보십시다. 시편 128편에 보니까 시편 128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길 둘러보는 모든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법규대로 걷는 자가 행복하다. 세 번째 행복의 정의, 행복한 자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법규대로 살 때 행복하다. 내 손이 수고한 것을 내가 먹으리라. 내가 행복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제 다시 신명기로 가셔서 신명기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창출레미 신명기 6장에 20절부터 보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이제 보통 우리가 쉐마라고 부르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 한 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이 구절 있잖아요. 그게 있는 장이 신명기 6장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뒷부분에 지금 20절부터 지금 말씀을 보니까 이후에 내 아들이 네게 묻기를 주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명령하신 이 증언과 법규와 법도가 무엇을 뜻하나이까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노예가 되었을 때 주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나니 곧 주께서 우리 눈앞에서 크고 굉장한 표적들과 이적들을 이집트와 파라오와 그의 온 집안에게 보이셨으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또 거기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시려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도다. 또 항상 우리가 행복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법규를 행할 것과 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명령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이날과 같이 우리를 살려 보존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가 되리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4절을 다시 보시니까 우리가 항상 행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법규를 행하도록 그리고 또 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명령하셨다. 이렇게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이상하죠? 뭔가를 누군가를 두려워하는 게 행복한 조건이다. 사실 사람의 경우에는 누군가를 두려워하면서 행복하기가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도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행복하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라 하지 마라 하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만한 분이면 우리와 동급의 분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소홀히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으로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옭아매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기 위함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그렇게 할 때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법 안에 머무를 때 인간이 진정 행복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법 안에 머무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의 다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0장입니다. 뒷부분으로 조금만 더 넘기셔서 신명기 10장의 12절 말씀부터 보시면 비슷한 말씀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이제 이스라엘아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의 모든 길로 걷고 그분을 사랑하며 또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이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령하는 주의 명령과 그분의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규를 지키는 것이 누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 그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잠언 29장 1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상 계시가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하려니와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이게 지금 여기서 법이라는 것이 어떤 세상의 법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법, 율법, 하나님의 법을 지금 율법을 포함하는 그 하나님의 그 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가 행복하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28장 13, 14절에도 보니까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항상 두려워하는 자는 행복하거니와 자기 마음을 강퍅하게 하는 자는 해악에 빠지리라. 여기도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가 행복하다.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바로 앞절에 13절에 보니까 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를 숨기지 않고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그런 자가 긍휼을 얻는다 그래 놓고서 두려워하는 자가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참 내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 두려움, 죄를 경계하는 것 그러한 상태의 두려움 그런 것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하나님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구원받은 자가 행복하다. 성경에 보니까 두 번째 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행복하다. 세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법규대로 살때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 잠언 16장입니다. 잠언 16장. 잠언 16장. 20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제를 지혜롭게 다루는 자는 좋은 것을 얻으리니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행복하니라. 아멘. 누가 행복하다고요? 주를 신뢰하는 자.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행복하다. 우리가 믿는 모든 교리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확인될 때 우리가 믿고 성경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 교회나 또이 문화에서 허용되는 것이라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당연한 것 같은 말도 우리가 성경으로 지금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행복하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행복하다. 그 다음 욥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5장입니다. 욥기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욥기 5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자는 행복한 자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그분께서는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자신의 손으로 온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자가 행복하다. 징계.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들을 했을 때 그걸 그대로 놔두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게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는 차이가 있죠.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꾸지람을 듣는 것은 전혀 행복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책망을 받고 꾸지람을 받을 때,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질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될 때, 그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점 행복해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점점 우울해지고 계십니까? 난 그래도 여전히 내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난내 남편은 여전히 똑같은데, 내 아내는 여전히 변화된 모습이 없는데, 이런 걸 생각하면 다시 우울해지시죠? 자, 우리 생각을 자꾸 하나님께 맞추십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조금 내가 아프더라도 나를 징계하시는 뭔가가 있을 때, 그때 내가 행복한 자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 기억하십시다. 이번에는 신약성경 로마서를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좀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서 16절서부터 이제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 세워주는 일들을 따를지니 음식물이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모든 것이 참으로 순수하되 실족하게 하며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즙도 마시지 아니하며 네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거나 약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선하니라. 네게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위해 가지고 있으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제 본론이 나오죠. 자기가 허용하는 그것으로 인해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복하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을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뭡니까? 자기가 허용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복하다.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기를 먹는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음식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율법에 의해서 금해진 그러한 것들을 먹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서 담대하게 먹지만, 또 어떤 사람은 아직 그러한 것에 대한 어떤 거리낌이 있기 때문에 먹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자기가 허용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가 행복하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행하는 자가 행복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A였는데 자기는 B라고 확신을 해가지고 담대하게 잘못 행하면 그건 죄죠. 그건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좀 포괄적으로 열어두신 그 어떤 분야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행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가 믿음을 가지고 떳떳하게 행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러한 식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면은 그것은 행복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행할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행해야 한다. 그럴 때 행복하다. 정죄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정죄받는 마음, 죄책감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며. 자, 의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면 행복하다. 4장으로 넘기셔서요. 똑같은 비슷한 표현이 4장 14절에 있습니다. 4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비방을 받으면 행복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으면 그것이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볼 때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좀 찔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 말고 우리가 조금 육신적으로 행한 것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이기적으로 행하고 뭐 똑같이 뭐 맞대응하고 이런 것 때문에 받는 그 어려움이나 핍박 말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순전하게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받는 핍박이 사실 얼마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 때문에 받는 핍박,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받는 핍박이 사실 이 사회에서 얼마나 됩니까?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제 조금 지나면은 이제 미국에서도 그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러한 발언을 하거나 특별히 이제 강단에서 그런 것들을 설교하는 경우에 이제 처벌을 받게 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미국의 지금 동성결혼 합법화 이것을 지금 몇 개 주만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전체 주로 시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지금 공청회를 열고 뭐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설교했을 때 뭐 붙잡으러 오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얼마나 이런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핍박이 별로 없기 때문에 덜 행복한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 맨날 이 가정의 문제, 돈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공부 문제, 무슨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맨날 지금 그것 때문에 난 불행해 이러고 있는데 혹시 우리가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때문에 오는 그러한 핍박이 좀 없어서 덜 행복한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을 한번 또 보십시다. 야고보서 5장.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는 별로 관계없는 것들만 많이 나오니까 자꾸 짜증나기 시작하시죠. 야고보서 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는 분이시니라. 아멘. 누가 행복하다고요? 참는 자가 행복하다. 인내하는 자가 행복하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우리의 감정이 뭐라고 얘기하든 야 어떻게 참는 게 행복할 수 있어? 우리의 감정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는 자가 행복하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십시다.
아멘.
참는 자가 행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잠언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잠언 쪽으로 돌아가셔서 잠언 3장입니다. 성경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오죠? 잠언 3장 13절 말씀부터 보시면 잠언 3장 13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혜를 찾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지혜를 찾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행복하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를 거래하는 것이 은을 거래하는 것보다 나으며, 그러니까 돈보다 지혜가 더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것의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루비보다 귀하니 내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이 그것과 비교될 수 없도다. 지혜의 오른손에는 많은 날이 있고, 그러니까 오래 산다는 거예요. 장수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의 왼손에는 부와 명예가 있나니 지혜의 길들은 즐거운 길이요 지혜의 모든 행로는 화평이니라.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자들에게 생명나무이니 그것을 간직하는 자는 다 행복하도다 그랬습니다. 아,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가 행복하다.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가 행복하다. 이것은 단순히 세상 공부를 많이 하고 IQ가 좋은 사람이 행복하다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알고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지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 그때 우리가 행복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많이 얻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이 지혜를 많이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많이 해야 될까요? 학교를 열심히 다녀야 되겠죠?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겠죠? 물론 그것도 뭐 나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만, 여기서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행복하게 되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풍성히 아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지금 삶의 문제에 얽매여가지고 나는 이것 때문에 불행해, 나는 저것 때문에 불행해, 나는 그냥 매사가 짜증이 나고 나는 우울증에 걸려있고 나는 뭔가 나를 새롭게 해줄 뭔가가 필요해,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풍성히 공부함으로써 얻는 그 행복,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덜 행복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될 때 행복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모임들에 부지런히 참석하고 다른 세상의 어떤 모임보다도 그런 모임들을 귀히 여기면서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정열을 투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할 때 우리가 더 행복해질 터인데 우리가 그런 건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갈망도 없고 그러한 자리, 말씀이 있는 자리,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있는 자리에 대한 사모함도 없으면서 나는 불행해, 나는 우울해 이렇게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12절 말씀부터 보시면 여기도 이제 문맥 때문에 12절부터 읽는 것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처럼 그분께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옷을 입히신 뒤에 다시 자리를 잡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과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니라.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내어진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자, 17절 보십시다.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문맥이 지금 어떤 문맥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에 처해지시기 전에 그 식사 자리에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그런 장면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대부분 종의 일이었습니다. 또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주인이 직접 이렇게 귀한 사람의 발을 씻어주기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대부분은 종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을 놓고 볼때 당연히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줘야 함에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로 누군가가 발을 씻겨주기를 바라면서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직접 이제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본보기를 보여줬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여기서 자칫 이것을 또 잘못 오해해서,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모든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마다 서로 발을 씻어줘야 되는구나. 세족식이라고 하죠. 저도 학생부 때 이런 거 해봤습니다. 수련회 가고 그러면은 특별히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하면서 이제 이런 걸 해봤는데, 나중에 제가 이렇게 성경을 바로 알고 나니까 전혀 이것을 그렇게 적용해서 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문화가 달라요. 문화가. 그런데다가 더구나 지금 이런 말씀을 행한다고 해가지고 남자가 이 어떤 그다큰 여자의 발을 이렇게 씻겨주고 있으면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요즘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대학 기독교 대학 그이 TV 광고에 보니까 아마 총장으로 보이는 분 같아요. 제가 지금 뭐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그분이 학생의 발을 씻어주는데 여학생의 발을 씻어주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옳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이건 넌센스인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섬김의 본을 지금 그 문화권에서 지금 보여주시는 그런 문제인 것이지. 지금 모든 세대의 모든 문화권에서 다 지금 이 발을 씻어주는 것을 문자적으로 이걸 행해라. 물론 저희가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 맞습니다. 그 어떤 교회보다도 저희가 문자적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서 이것은 지금 그야말로 문화에 속한 일인 거예요. 샌들을 신고 다니고 흙먼지 속에서 매일 이렇게 걸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의 문화에서 지금 종들이 했던 그 일에 대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문자적으로 이렇게 교회 내에서 이걸 행할 필요는 전혀 없는 문제이고, 더더군다나 남자와 여자가 같이 섞여서 이런 것을 할 때는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에요. 그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포인트는, 여기 보니까 너희가 17절에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다. 무슨 말입니까? 낮은 자리에서, 스스로 낮은 자리에 처해서, 그래서 누군가를 섬기게 될때 그것이 행복이다. 그렇게 될때 행복한 자가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또는 교회를 함께 이루면서 조금 덜 행복하게 느끼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를 덜 섬기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좀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집중해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우울증도 없어지고 우리가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나는 가진 게 없어. 나 같은 사람이 누구를 섬겨? 오히려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고 나는 오히려 섬김을 받아야 될 그런 위치에 있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내가 누구를 섬기겠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섬길 수 있는 영역을 다 주셨어요. 돈이 없어요? 시간은 있지 않습니까? 재능이 없어요? 열정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가 돈과 재능으로만 섬겨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만 있으면 우리 어떤 분야에서든지 우리가 섬길 수 있어요. 우리가 덜 행복한 것은 우리가 덜 섬기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 다음에 성경에 또 조금 이제 지엽적인 그런 문제이긴 하지만 이 자녀들이 많으면 행복하다 그런 얘기도 나와요. 시편 127편 3절 5절에 3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로다. 젊은 시절의 자식들은 용사의 손에 있는 화살들 같으니 자기 화살통에 그것들이 가득한 자는 행복하도다. 이렇게 말씀한 장면이 있습니다.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것처럼 자녀가 많으면 행복하다. 몇 명이나 낳아야 될까요? 보통 화살통에 뭐 한두 개 넣고 다니는 사람은 없을 텐데. 이것도 이제 그 당시에 그 이제 그 자녀가 곧 재산이 되기도 하면서 어떤 그이 힘에 그 부족의 힘의 어떤 그 척도도 되는 그런 사회에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인데, 어찌되었건, 자녀가 있을 때 행복하다. 이런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또, 잠언 14장 21절에 보니까,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죄를 짓되,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행복하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시죠?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또 성경 신약 성경에 또 행복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결혼과 재혼에 관한 말씀 중에서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7장 38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이와 같이 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느니라. 아내는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법에 의해 매여 있으되 자기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되어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시집 갈수 있거니와 오직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믿는 자와만 다시 재혼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별한 경우에. 그러나 내 판단대로 그녀가 그대로 지내면 더 행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이것도 명백하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다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산하고 번성하라는 그 하나님의 기본적인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다 이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특별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받은 바가 있어서 홀로 지내는 것에 대해서, 독신에 대해서도 성경은 분명하게 그런 경우를 이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재혼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하나의 지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재혼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사별한 경우에 반드시 재혼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내에 이렇게 주시는 어떤 특별한 마음이 있으면 그럼 주님 섬기면서 그냥 혼자 지낼 때 그때 더 행복하다. 이런 말씀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성경에서 이제 우리 특별히 흠정역 성경에서 이제 행복으로 번역된 영어 단어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해피로 번역된 단어도 있고 블레스드라고 번역된 단어도 있을 수 있고 뭐몇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한글로 행복이라고 번역된 단어들을 좀몇 개를 이렇게 이제 중심으로 해서 찾아봤습니다. 총 13가지가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꾸 행복을 측정하려 하면 우리는 죽는 날까지 행복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은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뭔가 공허함을 느끼고 우울함을 느끼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공식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행복해지려고 노력할 때 그때 진정으로 우리의 행복이 증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아멘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소개해드린 것 중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안 맞는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래도 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각하면서 특별히 여러분 13개가 다 마음에는 안 와닿다 하더라도 여러분 중에 특별히 어느 한 부분에서 아 내가 이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덜 행복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성령님의 이 어떤 음성이 여러분 안에 메아리 쳤다면 그 부분을 오늘 이후로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남을 덜 섬겨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형제자매에 대한 사람들을 내가 덜 섬겨서 내가 덜 행복했던 것은 아닌가. 말씀의 자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자리에 덜 참석했기 때문에 내가 덜 행복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좀 듣고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키시는 그런 계기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각자가 좀 주님께 말씀드리시기를 바랍니다.